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아마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이제 회심 사건일 것입니다. 바울의 회심 하면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고요. 네, 심지어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서구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를 한다면 이 기독교의 이 한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인 이 사울 또는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에게 이 바울의 회심 사건은 굉장히 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9장에 보면은 이것을 하나의 사건으로 누가가 서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바울이 자기의 무죄를 세상 법정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두 번이나 더 아주 자세하게 이 사건을 다시 서술하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행전의 이 스토리는 세 번이나 반복해서 등장을 하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놓칠 수가 없죠. 놓칠 수가 없죠. 이름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울이라는 이름과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두 가지 이름이 있잖아요. 제가 그냥 편안하게 앞으로는 그냥 바울로 통일을 시킬 텐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바울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 두 가지 이름의 어떤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들은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듣고 자랐던 거는 이제 사울이 회심해서 바울이 됐다.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크다라는 의미고 바울이라고 하는 의미는 작다라는 의미라서 사울이 아주 교만했는데 교만하던 사울이 회개하고 스스로 작은 자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졌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분이 대부분이시죠? 아닌가요? 저만 그렇게 들었나요? 예, 근데 그 이야기가 생각해보면 굉장히 은혜스러운 이야기인데 MSG가 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감동은 되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조금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저는 확실하게 생각하는데 이제 한 가지는 뭐냐면 아마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바울이었고 또 태어날 때부터 사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울은 히브리어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바울, 파울로스라고 하는 것은 로마식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라틴어 이름입니다. 그게 또 헬라어로도 똑같이 파울로스라고 이렇게 썼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은 민족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그러나 그는 다소라고 하는 탈서스라고 하는 헬라권 도시에서 태어났고요. 그래서 그는 사실상 예루살렘이나 유대의 태생이 아닙니다. 그는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 되기 위해서 뭐 시민권 신청해서 받은 게 아니라 대부분 이제 이렇게 추측합니다. 아마도 바울의 장막 깁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아마 바울의 할아버지 세대에 굉장히 중요한 로마의 전쟁에서 장막을 깁는 일로 해서 상당한 공을 세웠을 것이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수여받고 그로 인하여 그 후대들이 로마 시민으로 살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추측을 하는데 뭐 역사적으로 타당하다 그래요. 그런 내용이.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아는 것은 이제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이 파울로스라고 하는 로마식의 이름은 아마 태어날 때부터 그가 가졌던 이름일 것이고 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적 이름으로 그가 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다 문화권 안에서 여러 개의 이름을 가진 것은 전혀 이상한 게 아니죠. 뭐 예를 들면 베드로도 이 페트로스라는 이름은 헬라 이름이고 그의 원래 유대인 이름은 시몬이죠. 그러니까 뭐 오늘날 우리들도 이중 이름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말로 박성일이지만 이제 영어권에서 당신 이름이 뭡니까? 그러면 뭐 구태여 제가 성일 파크 이렇게 안 하고 스티브 파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통용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영어 이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혀 여러분께 이해하기가 어려운 개념이 아닐 것 같다. 그리고 사울이 회심하여 바울이 됐을 때 이제 이름이 변화되면서 의미가 바뀌었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반은 맞아요. 뭐가 맞냐면 파울러스라고 하는 라틴어 이름은 의미가 작다라는 의미가 맞아요. 근데 이게 뭐 겸손하다라든지 뭐 이런 거랑은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이게 뭐 아주 색다른 이름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과연 크단 말인가? 근데 사울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그냥 구한다, 뭐 구하다 이런 데서 온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는 전혀 없고요. 그저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좀 추측을 하자면 이제 사울은 유대 그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잖아요. 일대 왕의 이름인데 바울도 똑같은 베냐민 족속에 속했기 때문에 그에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그 어떤 그 이름은 굉장히 큰 이름이었을 것이고 또 사울이 실제적으로 왕이 왕 사울이 키가 남보다 한 머리 하나 더 있었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아마 거기서 그런 얘기를 갖다 붙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구태여 설명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나중에 무식한 티를 내지 않도록 혹시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그 야사가 아니라 정사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부터는 제가 바울이라고 부를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바울 개인의 회심으로서의 의미를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구원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중요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 바울 회심이 가져다주는 어떤 구원 역사적 의미 또는 좀 신학적 의미라고 할까요? 그래서 좀 더 큰 의미에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에게 다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좀 이해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의 한 개인으로서의 회심을 생각해 보자면 이 회심이 오늘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무신론자가 크리스찬이 됐다든지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이 불신자가 신자가 됐다든지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죠. 바울의 경우는 이미 그는 유대교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문제는 뭐냐면 유대교에 정통하지 않았다든지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모세율법을 통하여 어떤 아주 절대적인 어떤 도덕률 같은 거에 대해서 뭐 의심을 했다든지 제일 중요한 건 이거겠죠. 하나님을 몰랐다든지 예? 그 창조주 하나님을 몰랐다든지 또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인 야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다.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분명히 알았어요. 창조주 유일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당시에 헬라 문화권이나 로마 문화권에서 아주 다신주의, 아주 신들이 참 정말 아주 잡다하고 아주 굉장히 막 유치한 이런 신들이 인간 하류에 이런 행동을 하는 그런 것들을 바울은 그 당시 많은 이방인들이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왔던 것처럼 바울은 완전하게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성경이 증거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가 분명히 알았던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요. 구약 성경 우리가 아는 39권의 이 구약 39개 책으로 된 구약 성경은 완벽하게 그에게 알려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모세의 율법, 선지서 그 외의 글들에 대해서 완전히 정통한 사람이에요. 완전히 정통한 사람. 그러니까 나중에도 보면 바울은요. 구약의 어떤 구절들을 생각하지 않고도 그냥 술술 빼낼 수 있을 정도로 다 거의 머릿속에 입력했어요. 그 데이터가 풍성하게 머리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그 당시 시대에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학풍에서 이 랍비 밑에서 정통적으로 유대교를 공부하고 구약에 정통했던 바울 같은 사람은 거의 구약 성경을 다 외웠으리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요, 암기력은 그때 분들이 오늘 우리보다 나을 것 같아요.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암기력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자기 전화번호도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왜? 이제 뭐 알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분명히 우리 아내 전화번호 몰라요. 물어보면 몰라요, 저는. 번호가 안 맞을 거예요. 지금도 뭐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게 제가 막 지금 억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항상 야단을 맞아요, 제가. 내 번호도 모르냐고. 몰라요. 이름만 누르면 되는데. 집코드도 하도 여러 개가 있으니까 어떨 때는 우리 집 집코드를 교회 집코드 주소 쓸 때 쓰고 막 거꾸로 막 쓰고. 그러니까 굉장히 헷갈려요. 여러분의 이름이 뭐냐고 저한테 와서 얘기하지 마세요. 상처받아요. 네, 제 머릿속에 한 이름이 200개 정도 저장되어 있고 그 다음부터는 들어오고 나가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제가 여러분 이름을 빨리 이렇게 딱 보는 대로 이렇게 얘기를 못하면 이게 벌써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이 암기력이 뛰어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거의 그냥 있는 대로 다 인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데이터는 충분히 갖고 있는데 이 데이터가 무엇으로 오르게나이즈 되어 있는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완벽한 시스템,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이 퓨어하다고 생각했던 시스템으로 똘똘 뭉쳐 있는 겁니다, 이 데이터가.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선민들에게 자기가 아는 대로 주신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와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교통, 이제 이런 쪽으로 그가 깊이 심취되어 있을 때니까 그가 믿을 수 없었던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역사적 인물입니다. 나사렛에서 자랐던 예수라는 분이 지금 사도들의 증거나 또는 제자들의 증거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하나님이다, 다시 말해서 그의 신성을 주장하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대속의 죽음이고 그가 부활했다, 이제 이런 걸 바울 사도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적인 어떤 개념 속에 예수가 신성일 수가 없고 신일 수가 없고 그러므로 예수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신성모독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대속의 죽음을 죽었다는 것, 구원자라는 것 믿을 수가 없고, 왜? 구약의 율법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구원자가 되느냐. 그 다음에 예수의 부활, 말도 안 된다. 그건 다 만들어낸 얘기다. 이렇게 이제 그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역사적인 인물이 그의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는 룸이 전혀 없었던 거죠. 굉장히 강력하게 반박을 하고 예수를 증거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대로 살기 등등해서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핍박하려고 하는 이러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회심 사건이 바울에게 주는 개인적인 의미는 뭐냐면 그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다르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 굉장히 신비하죠. 분명히 이때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그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의 영광 중에 계신 거예요. 이거를 먼저 본 사람은 스데반이에요. 죽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다, 그가 서 계셨다는 걸 스데반이 봤어요. 그 얘기를 했잖아요. 스데반이 보인다, 예수님이 서 계신다. 바울 걸 들었거든요, 자기가. 근데 그걸 바울이 본 거예요, 이제. 근데 이건 절대로 꿈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한 개인에게 보여주는 환상도 아니에요. 그런 면모가 있긴 있어. 그러나 실제로 여기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 소리를 같이 가던 사람들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아무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갔던 동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뭔가 피지컬한 사인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나타나신 이 사건에. 나중에 바울이 얘기하기를 그들도 어떤 광명한 빛을 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분명히 나타나셔서 그와 대화를 나누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정말 이 그리스도의 이 나타나심, 이 크라이스트의 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아주 아주 정말 분명한 이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이것이 뭐 자기로서는, 바울로서는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어느 날 갑자기 깨가지고 하는 말, 꿈이었나 보다 이렇게 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완벽한 그의 체험이요 사실적인 경험이었다는 것이죠. 이것까지는 우리가 완벽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지금 반복해서 증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적인 경험이었다. 그래가지고 바울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에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를 보였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바울은 아주 굉장히 피지컬하게 구체적으로 이해했던 겁니다.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났던 것처럼요. 40일 동안 다니시면서. 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의 머릿속에 이 엄청난 데이터가, 이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재정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organizing principle이죠. 이게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기본적인 원리가 바뀌어지니까 거기에 부수적인 모든 정보가 재정리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operation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중심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나 내용은, 데이터는 여전히 그 안에서 같이 공유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 뭐 고민을 하다가 뭐 PC, Windows, 뭐 operation system을 쓰다가 뭐 Mac OS를 쓰고 뭐 이런 얘기도 좀 제가 일부 예배 때는 했는데 모두들 얼굴 표정이 무슨 얘기냐 이런 것 같아가지고 꼭 그렇게 맞는 것 같지도 않고요. 사실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어떻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데, 저의 이제 그 개인적인 어떤 회신 경험을 보면 제가 그 10학년에서 11학년으로 올라가는 그 여름에 뭐 교회는 다녔지만 그때 그 하나의 그 중요한 하나의 그 경험이 있어요. 그건 그 순간에 예수님의 대속, 이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이렇게 확 들어왔던 경험이 있거든요. 말씀을 듣다가, 로마서 읽다가.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경험도 있지만, 제가 처음으로 제 생각에는 좀 이해될 만한 이 가르침을 통해서 이 개혁주의적 이 이해를 저한테 처음 딱 해주고 그것을 듣는 순간에, 그때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좀 더 중요한 지적인 컨버전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다른 건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제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뭐 오늘도 우리 찬양대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했지만 정말 제 마음 속에 믿음이라는 건 뭐냐, 신앙이라는 것은 나의 경건성이었어요. 뭐 꼭 오늘 찬송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의미는 아닌데, 하여튼 그 단계에서 어떻게 보면 저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하여 좀 더 나은 사람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좀 더 섬길 수 있을까? 이게 저의 신앙의 올게나이즈니까 항상 부실하죠. 그렇죠? 확신도 없고 뭐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같은 것은 그냥 굉장히 지적인 것이고, 예수님이 날려 돌아가셨대. 내가 그걸 믿는다. 아멘. 그러면 난 구원받았구나. 그렇지만 실제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 마음 속에 사실은 어떤 인격적인 확신 같은 것이 너무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고 생각하기가 너무 어려워. 왜냐하면 제가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주님을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주님을 뜨겁게 내가 열정적으로 섬길까. 그래가지고 헌신은 수도 없이 좀 뭐 맨날 헌신이죠. 맨날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가슴을 치면서 이 죄인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이제는 좀 제대로 살겠습니다. 수양에 갈 때마다 그냥 뭐 헌신하고 눈물 흘리고 또 뭐 이거 할게요. 저거 할게요. 뭐 저 목사 될게요. 그런 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는데 어느 날 이제 깨닫게 된 거죠. 뭐죠? 아, 신앙의 핵심은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한다, 내가 어떻게 헌신한다, 이게 아니었구나. 가장 중심은 하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그의 아들로 삼아주신 데서 시작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택한 바 되었고 주님이 나를 이처럼 먼저 사랑하시고 모든 것이 그의 은혜구나. 내가 뭘 할 수 있다면 그것도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구나. 이게 축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쫙 재정리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바울사도는 이제 그것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더 광범위하게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나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거구나라고 구약이 재정립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됐겠어요? 시간이 좀 걸렸으리라 생각해요. 뭐 적어도 첫 단계에서는 사흘 정도 걸렸어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9절에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사도 이 바울이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완전히 그냥 뭐 거의 그 죽음이죠, 죽음. 예,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사실 심지어는 요한 사도 같은 분도 계시록 1장에 보면 영광의 주님을 만났을 때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냥 죽어버렸잖아요. 기절하잖아요. 너무 놀라서.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걸 봤으니까 뭐 거의 죽은 자가처럼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때에 바울이 하던 일이 그냥 죽어서 가만히 있었느냐, 그게 아니었던 거죠. 11절 한번 내려가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아나니아한테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흘 동안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새롭게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실제 부활하신 주님, 영광의 주님을 이제 이해하고 그 주님을 중심으로 모든 걸 재정박이 위해서 지금 막 프로세싱을 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래서 사실은 다메섹에서 곧바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를 시작하는데, 근데 이게 다는 아니에요. 훨씬 더 많은 게 필요해. 그래가지고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회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기가 회심한 후에 곧바로 자기가 액션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 거기서 유명한 그리스도 리더, 크리스천 리더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한 통속이 돼서 일하려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아라비아에 갔다.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그러면서 그 기간을 한 3년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데이터를 재정리하는 이러한 시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지 신학 공부를 3년씩 하라고 그래요. 저도 3년 베이직 신학 공부를 했는데 이처럼 뭔가 모든 것을 정리하는 이러한 시간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울의 이 회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느냐. 저는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주심, 하나님의 택하심을 중심으로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재정립되고 따로따로 떨어져서 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중심으로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모든 교회 공동체 생활과 나의 내면 세계와 모든 인간관계가 통합되는, 새롭게 정리되고 결국은 의미 있는 삶으로 확 끌려 들어가는 이러한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사실 이건 뭐 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필수인데 우리가 이 부분까지 좀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안타깝죠. 그래서 이 회심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의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이것이 삶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처럼 저희들이 좀 마음속으로 갈망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거기까지만 얘기하고요. 이제 크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바울사도의 회심이 주는 어떤 신학적인 의미는 뭐냐? 이것이 가져다 주는 좀 더 큰 의미에서의 구원 역사의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오늘 사실 이 내용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좀 통합적으로 얘기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 바울의 회심 사건을 통하여 드러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가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이 교회가 하는 것으로 완전한 연합 속에 들어가 있는 이러한 모습이에요. 그게 과연 뭔가, 이제 이걸 한번 우리가 볼게요. 자, 첫 번째로 제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스데반 사건과 바울 회심과의 관계예요. 바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지켜봤어요. 스데반이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그리스도다. 지금 바울의 회심과 그대로 연결되죠. 율법도 아니다, 성전도 아니다, 예루살렘도 아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은 성전에 묶여있지 않고,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 묶여있지 않고, 어떤 율법이라고 하는 도덕률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예식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성취하신 그리스도 예수와의 인격적인 언약적 관계 속에서 있는 것이다. 이게 바울이 이제 결국은 깨닫게 되고, 이것을 가지고 갈라디아서를 썼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스데반을 보면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해서 민간들 안에서 기사와 이적을 행한 것도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재현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스데반이 죽는 순간에 보여주는 것은 정말 굉장합니다. 그가 얼굴이 천사 같아요.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문이 열려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스도가 서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서 계신 모습과 스데반이 돌맞아 죽는 이 두 가지가 그대로 서로 겹쳐집니다. 그 순간에. 이게 조금 문학적으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 이 두 사람이 하나로 겹쳐져.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갑자기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나의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얘기잖아요. 아버지, 나의 영혼을 주께 맡기나이다. 그러더니 돌이 막 날라와요. 스데반이 죽게 됐어요. 그 순간에 뭐라고 얘기하죠? 스데반이, 주여, 이 잘못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거잖아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와, 스데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대로 비춰지네. 그리고 스데반이 잠들었어요. 죽은 거 아니에요. 잠들었어요. 무슨 얘기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있었던 것처럼 스데반의 죽음도 부활을 예고하는 잠듦이었단 말이에요. 이걸 바울이 봤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네요. 스데반이 봤던 예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이 깜짝 놀라서, 주여, 뉘시니까, Who are you? 당신이 누굽니까? 그럼 그 순간에 만약에 죽었던 스데반이 그의 영혼이 나타나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돌멩이질 하느냐 이랬으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엎드려졌을 거 아니야.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니까 사울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당신같이 영광스러운 존재를 핍박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언제 당신을 내가 돌 던진 적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얘기하죠. 나는 네가 핍박한 예수다. 여러분, 이제 요 부분은 한국의 그 유명한 그 김세윤 박사님이라고 하는 바울 신학자가 이걸 가지고 굉장히 잘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좀 이해가 좀 더 더해진 부분이긴 한데요. 근데 이것은 저는 사실 너무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교회를 핍박하면 그것은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교회가 당하는 고통은 곧 내가 당하는 고통이다. 교회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다. 자,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될지 몰라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는. 왜 그런가 하면, 아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이 무슨 고통을 당하느냐. 이건 그냥 말씀일 뿐이지. 내가 힘들고 어렵고 교회가 어떨 때는 핍박을 당하고 사회의 여러 가지 뭐 압박 속에서 교회가 힘들고 뭐 어떤 풍파가 있고 또 교회 안에 또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이 있고 막 눈물 흘리고,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해봤습니까? 예? 감사하게도 뭐 비교적 우리 교회는 나름대로 좀 편안하게 이렇게 지난 20년 온 건 감사한데, 그러나 교회 때문에 눈물 흘리고 마음 아파했던 적이 없었을 리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 과거의 여러 삶 속에 또 교회를 통해서 마음속에 아파했던 것들, 교인 때문에 힘들었던 것, 뭐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다. 근데 그런 모든 고통과 아픔이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예수님은 영광 중에 계시고 이 고통은 내가 당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 사도가 이 사건을 통하여서 깨닫게 된 중요한 그 진리가 뭔가 하면, 이게 신비구나 그랬던 거예요. 이게 신비구나. 골로새서에 바울이 얘기하죠. 이방인 교회들을 향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다. 즉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네 안에, 네가 그리스도 안에. 이 유기적 영광 중에 계신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 이처럼 유기적으로 지금 이루어져서 현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속한 이 교회의 아픔이 곧 예수님께서 아픔으로 품고 계신 것이다. 지금 바울사도가 골로새서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교회를 위하여 교회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지금 교회가 많이 핍박을 받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그 다음에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교회를 대표해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려고 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었죠. 제가 그렇게 말씀 이전에 드렸는데, 아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이 충분하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지나시면서, 아니 성육신 이후부터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당하신 고난이 충분하지. 무슨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느냐. 근데 알고 봤더니 교회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흠없고 점없이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날까지 교회가 고난당하듯이 그 고난이 여전히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칼빈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칼빈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채워지심, fullness of Christ, 그리스도의 fullness가 언제 진정한 full이냐, 그리스도의 온전한 채워짐이 언제 온전한 채워짐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완성된다. 그 전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교회의 고통과 아픔 속에 그리스도가 여전히 고통 속에 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그의 영광스러운 신부인 교회를 영광 중에 맞이하는 그때까지 이 고난이 계속된다. 제가 좀 일찍 결혼했잖아요. 25살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 첫 그 토요일에 결혼을 하고, 그 결혼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교회를 갔어요. 뭐 그게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지만, 뭐 제가 그때는 뭐 두 번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교회는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딜 가든지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전도사였는데 제가 섬기는 교회를 갔죠. 갔더니 목사님이 앞에서 광고를 하시면서 이렇게 광고하시더라고요. 남자는 결혼을 해야 사람이 되는데 우리 박 전도사가 이제 사람이 돼서 왔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의미에서든지 영광된 신부로서의 교회를 맞이하는 그때가 오기 전까지 뭔가 좀 부족하다라는 말이 우리가 이해되진 않아요. 이건 존재적인 의미는 아닐 거예요. 구속적인 의미에서. 그러나 그리스도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양보하지 않아요. 교회의 연약함은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시는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고통이 있잖아요. 교회는 뭐 추상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교회가 있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거든요. 예배하는 공동체. 옆에 사람 손 한번 잡아보세요. 잡아봐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이게 옆 사람의 눈을 이렇게 쳐다보세요. 한번. 그 눈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요새 뭐 다들 힘드시죠? 감기가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앓고 있기 때문에. 뭐 폐렴도 되시고. 지난주에 폐렴으로 병원 갔다 왔다는 분을 제가 두 분이나 알아요. 우리 교인 중에. 그러니까 이런 일들. 또 아프지, 사고 났지. 네? 제가 지난주에도 정재 집사님 가서 이제 신방하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집사님이 기쁨의 교회 대표주자로 지금 믿음의 경주를 어렵게 가고 있다. 혼자가 아니다. 대표주자다. 우리 다 같이 당하는 건데 좀 대표로 이렇게 힘들다. 이해하셔요. 그 말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그 고통이, 그 고난이 그리스도와 무관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같이 겪으신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여전히 고통의 장면들로 나타나는데 나 혼자 홀로 지는 십자가가 아니었다. 그리스도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와 함께 가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 사건을 통하여 깨달은 거죠. 바울 신학에 교회 신학을 얘기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 흠집을 내고 정말 악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은 안 계시겠지만 정말 악의로 자기의 개인적인 교만과 어떤 개인적인 욕망을 위하여 성도 공동체를 해롭게 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기도해야 돼. 주여 혹시라도 제가 하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잘못하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아픔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문제죠. 자, 여기서 이제 한 단계만 더 나갑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고난에 동참한다면 크리스찬들 우리로서는 어떻게 이제 그럼 살아야 될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바울의 어떤 회신과 어떻게 연결이 되나? 여러분, 한 절 하나만 딱 보여드릴게요. 여기 2절에 보면은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제 바울이 그래가지고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기에 예수를 따르는 이렇게 안 써 있죠? 그 도를 그랬죠? 도, 이 도가 도통할 때 도, 예, 도를 터득했다 할 때 그 도자는 맞아요. 한문으로 길도자예요. 근데 이 도라는 말이 정말 재밌게도 사도행전에만 여러 번 나와요. 이런 의미로 크리스찬들의 삶을 the way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말이 반복돼서 나와요. 특별히 바울의 사역과 연결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the way, 도를 정했다.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는 조금 이게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도라는 말로 똑같은 도로 번역된 말이 헬라어 두 단어를 똑같이 번역을 했어요. 하나는 호도스라고 하는 길이라는 의미, 길 말 그대로 the way. 또 하나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도 도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그 도 하면은 이게 찾아봐야 돼. 원어를 찾아봐서 이게 피스티스를 얘기하는 건가, 호도스를 얘기하는 건가.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호도스에 대한 강조가 많아요. The way. 길 말 그대로 영어 성경에 번역된 대로 the way, 이 캐피탈 W를 쓰죠. 이 그 길, 이게 왜 중요한 표현인가 하면요, 이제 스데반과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가 유대교에서부터 완전히 다른 것으로 규명되잖아요. 이게 유대교가 아니구나, 이것이 그리스도 교구나. 안디옥에 가니까 더 이상 유대인이라고 안 부르죠? 거기서 뭐라고 부르죠?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 과정 속에 어떤 변화가 있냐면은 the way가 생긴 거예요. the way. 이 way는요,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아니에요. the way. 호도스라는 말은, 피스티스는 좀 다르겠지만, 이 호도스, 길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the manner of life. 삶의 방식. 그러니까 이때부터 뭐가 나뉘어지는지 아세요? The Jewish way, 유대인들의 way, manner of life와 Christian way,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과 또 좀 더 크게 얘기하자면 The Roman way, 로마인들의 삶의 방식과 Christian way,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1세기에 아주 뚜렷하게 구분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로마라고 하는 사회 속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태인들이 너무 독특해요. 참 어떨 때는 골치 아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지켜야 될 게 있어. 음식법 지켜요. 그죠? 또 날짜를 지켜요. 안식일은 또 아무것도 안 하시겠대요, 다들. 그리고 뭐 이것저것 지키는 게 많아요. 뭐 태어나면 할례도 주고 막 이러면서 하는데 일반 로마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저 사람들은 좀 유별나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말이 The way of the Jews, 유태인들의 사는 방식. 근데 갑자기 여기에 The way of Christian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독특했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봤을 때 과연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했을까? 저 사람은 뭐가 다른가? 물론 여기에 대해서 할 얘기는 많을 거예요. 저들이 믿는 독특한 교리가 있었고 저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있었고 저들이 떡을 떼며 나누는 성찬이 있었고 다르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다 그러고 많은 오해도 있었고 그런데 여기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한 가지 way가 뭐냐면은 고난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 The way of suffering. 십자가의 길.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섬김의 길입니다. 일반적으로요, 오늘 이 시대도요, 대부분 사람들이 뭐 약자들을 돌보고 좀 소외된 사람들에게 뭔가를 한다고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정치적인 의미로서의 empowering이란 말을 씁니다. 즉 힘을 부여해준다. 여성들을 empowering 해주고 요새는 뭐 성소수자들을 empowering 해주고 또 뭐 소수민족들을 empowering 해주고 도시 안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empowering 해주고 근데 이 empowering의 개념을 많이 쓰죠. 일반적으로 어떤 사회 정의 개념으로. 근데 empowering이 가져다 주는 개념은 뭐냐면은요. 결국은 힘을 키워서 서로 갈등 구조로 가는 게 방법이에요. 스트러글이에요. 자, 그 empowering이 전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크리스찬 웨이는 empowering이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지 않아요. 크리스찬 웨이는 뭐냐면 피차 복종한다고 써 있어요. 섬김의 길이지 단순히 임파워링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요. 교회는 남은 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그릇을 하나 만들어 놓고 갈 데 없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룬 것 같아요. 맞아요? 바울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들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얼마 많지 않고 너희들 가운데 유력한 사람이 별로 많지 않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물을 가진 사람들이다. 여러분 자기가 너무 특출하고 잘났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위대함 때문에 내가 인정받고 그것을 통하여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죄송하지만 크리스찬의 웨이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유대인의 율법적인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자랑의 웨이가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로마인들의 힘을 자랑하는 way of power가 있어요. 힘의 길. 힘 있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고 재력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사회적으로 상대를 누를 수 있는 압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목소리가 당연히 있는 것이고 로마의 길입니다. 제국주의적 외입니다. 오늘날 미국의 길이 로마의 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크리스찬,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파워라고 하는 외에 빠져서 이게 기독교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외에는 연약함 동반하는 굉장히 색다르죠.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죠. 자, 이게 바울의 회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한마디 이렇게 얘기할게요. 바울이 그 돌을 바로 이 약함 속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가 자기의 강함과 자기의 무력으로 핍박하면 이긴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을 때려 죽이면 자기가 이긴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바울의 길이에요. The way of Paul이에요. 이래서 잡아 죽이고 상처내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압제할 때 내가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이 회심의 결과는 뭐죠? 이 회심의 결과는 이거예요.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가서 바울에게 네가 안수하여 그의 눈을 뜨게 하고 그를 명령하여 가게 하라. 주님 이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가 나를 위하여 나와 하나가 돼서 나와 슈퍼임포즈 이 그리스도와 바울이 서로 하나로 연결되면서 이 세상에 남은 고난을 그가 얼마나 많이 받아야 될 것인지 내가 그에게 알려주겠다.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이 시대적인 메시지는 이 세상을 살리는 복음의 메시지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유대의 웨이가 아니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재력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세상적인 영향력을 자랑하는 The way of the Rome, 로마의 웨이가 아니고 너희도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웨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지금 이해가 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좀 갖고 고민하는 그런 또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약을 하나의 가치로 삼는다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을 것 같아요. 일부러 연약하지도 않은데 연약한 척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나 우리 안에 자랑할 것은, 바울사도가 얘기하죠. Only thing, 유일하게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다.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게 바울의 회심인데 내가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가장 기쁜 것으로 여긴다. 좀 바꿔볼 부분이 있죠, 우리 생각에. 이런 거죠. 내가 왜 예수 믿는가? 행복해지고 싶어서. 좀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뀌느냐?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행복을 위하여 주님을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난 속에 정말 찾아오셔서 너의 고난이 나의 아픔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주님과 믿는 마음으로 함께 가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약한 자들과 나누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다.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저희 아이들하고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이제 뭐 대학 졸업도 얼마 남지 않은 아들도 있고 지금 막 메이저 이거 택했다고 아주 막 익사이팅 해가지고 공부하는 아들도 있고. 근데 제가 물어봐요. 야, 그거 해서 뭐 할 건데? I think 이거 하면 아주 좋은 잡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맞아요. 아주 잘, 요새 아주 잘 나가는 그런 메이저. 그것만 제대로 공부하면 뭐 직장이 그렇게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좋은 직장 얻으면 딱 벌써 취직하자마자 뭐 10만 불 정도 셀러리 받는 거는 일도 아닌 시대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데나 뭐 아마존 같은 데 취직돼가지고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좋아요.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해. 그럼 취직한 다음에 뭐 할 건데? 아주 좋은 자매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결혼하고 가족 갖고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노후 대책 해야 되겠지. 요새 노후 대책 30대부터 해요. 모르셨어요? 나중에 편안하게 살려고. 그럼 어떡할 건데? 그래서 이제 질문하는 거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는 건 좋은데 You have to think more. 뭘 어떻게 살겠다는 거냐. 그러면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누구처럼 살겠다. 누구처럼 살겠다. 뭐예요? 교회에서 자기들이 너무 존경하는 집사님들. 우리 EM의 집사님들. 누구처럼 살겠다. 그게 뭔데? 정말 교회에 커밋하고 살겠다. 단순히 어떤 공동체 컴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하여 애를 쓰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자기의 커리어 빌딩 하는 게 아니라 그건 그거대로 가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 뭔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무 추상적이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너희들도 깊이 생각해봐라.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참 귀한 거예요. 그래서 참 헌신하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삶과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모습이 뭔지 더욱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